주안의 하나 4부 방송입니다. 4부에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은 아주 작은 책으로 정말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로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귀한 책이기도 하기에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먼저 작가인 데이비드 그레고리에 대해 잠시 설명해드리면 데이빗은 경영학을 전공한 후에 10여 년간 경영학 전공을 살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본질적인 진리를 찾고 싶어 노스텍사스 대학으로 들어가 종교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후에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댈러스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지요. 그는 자극적인 소음과 인터넷이 지배하는 오늘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이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상상을 해볼 만한 일이기는 하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나라는 한 사람과 앉아 식사를 하시며 대화를 나누신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해 보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여쭈어보고 싶기도 할 테고요. 그레고리 작가는 닉이라는 한 주인공을 등장시키며 그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과정을 적어 나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지요. 물론 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의 대답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대답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닉은 셀러리맨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이제 막 두 살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지요. 닉은 아주 바쁜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바쁘게 사는 가장입니다. 닉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어릴 적 어머니의 강요로 가족들이 교회를 나갔지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했지요. 그래도 어머니의 강요로 주일학교에 한동안 참석했고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와는 여전히 인연이 없었지요. 지역교회 전도축제에 초청을 받아 교회를 몇 번 나가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교인들의 세속적인 모습에 실망만 하고 그 후로는 교회라는 곳에서 가지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바쁘게 살아가던 닉에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그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라고요. 초대장을 본 닉은 이것이 직장 동료들의 장난이거나 어떤 교회에서 보낸 전도용 전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낸 전단지라고 하기에는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교회 이름도 없었기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 직장 동료들이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닉은 자신을 놀리려 하는 직장 동료들이 누구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지만 쉽게 추측이 가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닉은 초청장에 적힌 밀라노 레스토랑에 전화를 해서 누가 3월 24일 오후 8시에 예약을 했는지까지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레스토랑에서는 그런 예약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닉은 3월 24일 누가 이런 일을 준비했는지라도 알고 싶어서 그 시간에 식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를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지요. 스스로를 예수라고 소개하는 남자와 식탁에 앉은 닉은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본명은 무엇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그런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닉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과 앉아서 시작된 저녁 식사. 흥미롭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대화를 나누어 가던 닉은 대화를 해나가는 중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되지요. 닉이 나눈 이 대화를 통해 닉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갔다면 그 대화를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나눌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결국 우리의 질문이고 그런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주 작은 책으로 15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책이기에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닉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을 주님 당신을 내 맘에 모셔요. 주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해요.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부활절 하나님의 대반전을 믿으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날이 되면 온 교회는 기뻐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나는 광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성도들이 오늘은 그동안 장롱 속에 넣어놨던 하얀 옷 입고 오는 날입니다. 오늘 시커먼 옷 입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은 하얀 옷 입고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부활의 상징으로 온갖 종류의 계란을 만들어서 교회 식구들 또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하셔서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미 죄 용서는 십자가로 받았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의 삶을 살아냈기에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의 견제와 박해를 뚫고 대반전을 이루어내어서 그레코로만 문명과의 각축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를 완전히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빠른 시일에 놀랍도록 주류 종교로 부상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듭니다. 첫째로는 다른 종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도덕성이 당시 부패했던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둘째 원인이 조금 묘합니다. 1세기에서 3세기의 지중해 세계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주후 165년 처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후 거의 20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세계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이게 오늘날 같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하고 온갖 종류의 약이 발달해서 전염병이 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대부분은 다 사는데 이 당시에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그것은 곧 집단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미래가 절망스럽다 못해서 암담하게 느껴졌겠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기말적 암흑시대 한복판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고 도망가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처신하는 것에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거의 전율하게 됩니다. 끝에 반전이지요. 이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내세적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내세적 부활신앙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세적 부활신앙과는 좀 결을 달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적인 부활신앙은 죽어서 벌받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서 안심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적인 부활신앙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에 함몰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발견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자. 그러니까 내세적인 부활신앙이 도덕적인 종말론적 삶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피는 선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대 전염병인 연구가 칼 하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까지도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을, 그 방향을, 더 큰 이야기, 더 우주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남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이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반드시 죽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천국 소망의 확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천국 소망의 확신 가지고 계시죠?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잠시 잘못된 가치관에 발을 들여놨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릇된 가치관에 휘둘리기도 해요. 하지만 삶의 전반적인 큰 흐름은 진리를 흉패로 삼아서 사랑으로 무장해서 꾸준히 자기 삶을 주님을 향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닻을 내세에 대한 소망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그 안에서 이겨내고 초국합니다. 그리고는 전염병에 시달리는 세상을 오히려 끌어안고 섬기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완전히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으로 무장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이지요. 안 믿는 이 그레코로만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이들이 이상하면서도 기이하고 매력적이니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요?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까? 반전이에요. 박해를 하던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대답하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깁니다. 당신들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소개해 주세요. 나도 그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내적으로 감동시키고 외적으로는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300년이 채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분의 발 아래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모든 신앙의 삶 한복판에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확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하고 담백한 진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주는지, 세상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오게 하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준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부활신앙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것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인데도 부활신앙을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에 반론이 나오지요. 목사님, 저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례받을 때 믿으라 하니까 믿는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알렸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 좋은 소식을 얼른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놓치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지.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뭐냐?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14절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 없는 것, 헬라어로 아피스티스인데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기로 작정하거나 안 믿기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과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증거가 있고 팩트인데도 안 믿기로 작정해요. 불신자들이 예수 부활을 이렇게 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수 부활은 역사적으로 팩트,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부활을 빼고 나면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 팔고 나머지 11명은 스승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실 예수 운동은 끝이에요. 제자들은 스승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더 이상 승계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스승의 사상이나 정신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 버리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했던 스승을 주님이라고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 서슬퍼런 예루살렘 유대인들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나중에는 사도 요한 하나 빼고는 다 박해를 받아 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제가 조직사회학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조직사회학의 원리로 치면 예수 운동은 이미 예수님 죽을 때 끝이 났어요. 조직은 거기서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다시 재형성되어서 교회로 태어난다? 이건 흩어졌던 조직을 다시 모으는 강력한 외적 힘이 이들에게 가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다 죽을 때 버리고 도망했던 스승이 메시아라고 전한다? 이들이 실제로 뭔가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예수 부활은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 아피스티스는 믿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적 동의, 인격적 신뢰, 그리고 전인적 헌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예수 부활에 대해 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머리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는 아직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왔는데도 가슴이 뜨겁지를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현실로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현실로 살아냈어요. 부활이 사실이기에 이 부활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을 살아가요. 예수 부활하셨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도 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강철 같은 신뢰를 가지고요. 십자가를 이겨내고 견뎌내요. 이게 전인적인 헌신까지 간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 위에 부활하셨지? 이게 내게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슬쩍 다른 사람 속여서 이윤 취하고 싶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부활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부활이 없는 현실로 보면 이 문명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이 진정으로 현실로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대단히 부끄러운데요. 저는 여태까지 어느 순간부터인지 지금 가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별로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 문명, 이 물질주의 문명, 이게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내면서 핵폭탄보다도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걸음을 멈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국리를 하고 아젠다들을 만들었는데 세계 지도자들은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됩니다. 코로나가 생태계를 파괴하여서 온 것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했는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엔데믹이 다가오니 우리는 지난 3년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내 후손들이 살아남기 힘든 삶의 방식인데도 탐욕스럽게 계속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예 이 물질주의의 탐욕을 제어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에 AI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AI가 언젠가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류를 통제하게 될 수 있다고, AI의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지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명한 과학자들이 AI 젯팟을 5개월만 사용 중지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보니까 이건 역시 탐욕이에요. 도대체 이 역사의 끝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더 그렇지. 총성만 얻을 뿐 우리는 완전히 이념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사실을 보고 너무나 다른 해석이 나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1년에 경북 영주시만한 도시가 5개, 6개가 사라져가는데도 서로 싸우느라고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역사에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개인의 차원에서는 믿지요.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우주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내게 진짜 사실이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부활 전의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의 힘이 기승을 부렸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들에 져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활 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다고 여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활 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기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지금 여기에 시작된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초대교회 때 전염병 돌듯이 도대체 온 세상이 암흑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초대교회 때도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중세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암흑을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활절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로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믿음 없는 저를 회개하고 믿음 주신 것에 감사했는지. 그렇게 보니까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어. 새롭게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분이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보석 같은 인생을 빚어내세요. 조개는 모래가 만들어내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뱉어내려고 진액을 뿜어내는데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되지요. 그 인생의 반전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자기 딸이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님이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를 않다가 몇 주 전부터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대요. 그리고 지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울더래. 끝나고 나서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었니? 하고 물었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우울증 앓으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겼어. 이 엄마가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그 메시지를 보는데 가슴이 터질 듯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 만나서 회심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가지요. 주님이 그 뒷꼭지를 바라보셨어요. 때마침 제자들이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배부르다 그러신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 식량을 드렸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포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포만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답장을 했습니다. 따님 한번 데리고 기도받으러 오시라고. 결국 목양실에서 만났어요.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을 8년을 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주고 몇 가지를 짚어주니까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우울증으로 지난 몇 년간을 고생했는데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듭니다. 이번에 제가 공모전에 글을 하나 냈는데 제 아픔을 글로 써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개가 진액으로 진주비전에는 얘기를 이 자매한테 해주었습니다. 잘 토닥여주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가는 자매 뒷꼭지를 보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뜻이 정말 있으시면 좋겠다. 나중에 이 자매가 사연과 함께 글을 보냈어요. 자기가 요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을 느낀다고. 보내준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8년 이상을 어둠을 지나면서 자기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내면의 언어로 아주 보석처럼 글들이 엮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매의 인생을 이렇게 해서 부활시키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대반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그 부활의 능력을 당신 붙드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의 인생도 완전히 부활했어요. 지난 3년 동안 헛고생하면서 쫓아다닌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들의 인생도 완전히 땅에 묻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의 죽었던 모든 인생도 전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부질없었던 그 파편들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서 부활하여서 내게 선연한 영광의 광채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염병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교회 능력 베풀어 주셨죠.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그 자매 8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면서 인생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날 설교를 들을 때 때마침 이 아둔하고 어눌한 설교자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 속에서 이 자매에게 인생의 소망을 불어넣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고통 허락하셨는지 모른다. 인생의 소망을 처음으로 빛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는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세요. 왠지 놓아버리고 싶고 괜히 포기해버리고 싶고 무엇인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내 손을 탁 던져버리고 싶다. 그 원수가 주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주는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견실할 수 없고 흔들리고 있으며 주님 손 놓아버리고 싶다라는 것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 인생 위해서 승리 이미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 헛되지 않다.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너희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했던 모든 수고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상 내려주신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조금만 힘들면 놓아버리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연민에 빠졌던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으로 내가 30년, 4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쑤여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십시오. 우리 수고가 예수 부활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의 페르본에 있는 한국마켓과 영식당, 그리고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되주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할텐서울 복음선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 200명을 불러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고는 자신의 신호가 떨어지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선포를 하라고 시켰죠. 하지만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온 200여 명의 고위 관리들은 압살롬의 이런 계략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들을 향해 입을 엽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시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지만 그 약속은 바로 무능한 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 다윗 왕이 언제부터인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긴 자신의 장남이 여동생을 강제로 욕보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말에 모였던 사람들은 잠시 놀랐지만 그동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기에 분위기는 압살롬을 따르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다윗 왕의 자문관으로 섬기던 사람 중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가 된 왕비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죠. 그는 그런 인맥으로 인해 다윗에 의해 자문관의 자리에까지 앉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자, 자, 여러분! 놀라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왕비 밧세바의 하레비옷이다. 그러니 다윗 왕은 나의 손녀 사위이지요. 하지만 내가 보니 우리 손주 사위 다윗이 요즘 별로 하는 것이 없더군요. 내가 인맥으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 손주 다윗 왕의 편을 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런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압살롬 왕자를 지지합니다. 그가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갈 인재라고 나는 믿소. 이제 나는 우리 압살롬 왕자를 왕으로 모시겠소.
다윗 왕의 고문관이며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 왕자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압살롬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헤브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자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로 부러지기 시작하며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헤브론에 가셨던 압살롬 왕자님께서 그곳에서 왕으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왕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뭐? 무엇이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녀석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 이를 어쩐다. 군대를 모아 아들과 싸우자니 그것은 안 될 일인 것 같군. 하는 수 없구나. 싸움을 피할 수밖에.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나 다윗을 따르겠다면 이제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 잠시 피신합시다.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곧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텐데 나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피난 준비를 하시오.
다윗의 말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하며 다윗과 그 가족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궁 10명은 성에 남겨두고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자 다윗을 존경하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길에 나와 그의 가는 길을 슬피 울며 떠나보냅니다. 이때 제사장, 사도기,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사독 제사장님,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제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독 제사장님은 아드님들과 함께 이 성에 남아 계시다가 내게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야로 가는 나루터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돌아와도 된다면 알려주시고 아니라면 저는 강을 건너 광야로 피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며 600여 명의 군사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광야로 가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